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우리 겨울 새벽 공기를 뚫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때까지 히브리서 본문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강조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좋다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하고 십일조 내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걸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건강하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신약성경 목회서신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펀더멘털한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1절,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고 자기보다 더 힘든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 형제 사랑이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웃집의 부모가 핍박받아 끌려가서 죽고 나면 그 집 고아가 된 그 집 아이들을 옆에 집 집사님이 부모가 돼서 길러줬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버린 고아들을 길러다가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형제 사랑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한두 번 하루 이틀 사랑하기는 쉽지만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게 미국에 50년대죠. 유학 갔다가 한 미국의 독지가를 만나서 그분이 유학하고 돌아오는데 미스터 김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목회할 때 내가 서포트하겠다. 20년 동안 그 후로도 끊임없이 매달 딱딱 때만 되면은 체크가 수표가 도착하고 잘 지내냐고 편지가 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미국의 그 독지가 장로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아이들 챙기고 자기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줬는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서 컴패션, 월드비전, 제3세계 고아들 돕는 그걸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한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런데 3년 안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3년 이상 이 지원을 끌고 가는 분들이 괜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를 도우면 끝까지 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숙박시설이 미비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와 손님 잘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바나바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많았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성도들이 그 지역의 핍박이 거세어지면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모든 걸 버려두고 또 도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난온 형제 자매들을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이면서 기꺼이 집문을 열어서 받아들여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호스팅해 준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일상적으로 손님 대접을 잘했는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던 천사를 대접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헐벗고 굶주린 이 나그네들을 섬길 때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또 그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이 천사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역 중 하나였던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네바로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 도시 국가에서 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가난을 피해온 이 개신교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이라는 말, 이 레퓨지라는 말을 제네바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여러분이 가보시다 보면은 새로 증축한 건물 윗부분이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래층과 색깔이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이 피난민들에게 살 곳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 중에는 유럽의 그 각 자기 고향에서 뛰어난 장인들, 예술가들,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난민들이었지만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네바나 쥐리 같은 도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핍박받고 쫓겨난 이 프랑스 개신교도 휴거노들이 미국으로 또 영국으로 이렇게 스위스로 흩어졌는데 이 휴거노들이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도 또 독일에 가서도 이 스위스 이런 데 와서도 그 나라의 기술 발전에 경제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이 정신이 바로 신대륙 미국도 만든 거죠. 이 미국을 만든 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간 열정과 그 재주가 있는 그러나 한때 가난하고 핍박받던 난민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던 사람들이 갔지만 그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고 미국은 신앙의 정신으로 그들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강대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 갇혔었고 너희도 한때 학대받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탈북해온 형제들을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한동안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 순결 서약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너무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크리스천 청년들이라도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 그런 서약이었는데 결혼 전에 청년들도 순결서약해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 또 순결서약을 해야 돼요. 딴짓하지 않겠다고. 그만큼 이 불륜과 성적인 타락이 너무 우리 시대에 팽배해졌고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시대적인 트렌드가 우리 교회 안으로도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특히 세상법으로도 이젠 간통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이걸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법이 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이 결혼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요즘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뭐 이거 아직 둘만의 문제인데 남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장은 두 사람만의 문제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에게 성적 욕구를 주신 분이지만 그 성적인 욕구가 이 정상적인 부부의 가정의 틀 안에서만 분출되도록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잘못된 대상으로 분출되도록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간음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파괴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랑 가정이랑 이렇게 사회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서구 선진국들의 이혼율이 30, 40%를 넘나들고 있으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작년 통계로 서울의 이혼율이 드디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미 미국,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이혼율 세계 3위입니다. 이혼 사유의 톱 1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 나라도 참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게다가 한국의 매해 낙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태율도 미국, 호주에 이어서 OECD 세계 3위입니다. 낙태된 아이들의 대부분이 떳떳지 못한 관계로 생긴 아이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같이 가요.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음란 문화가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수신인 독자들이 사는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5절 또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음란과 함께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욕구가 물욕이죠.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꿔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욕심이 나쁜 거예요. 욕심은 만족을 모르죠. 내가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 주변에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게 욕심의 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 마음이 오히려 굉장히 강팍해진 거예요.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사그라들 줄을 모르고 마귀는 만족을 모르게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족을 모른다함과 동시에 하루 종일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무엇이든 돈 되는 것이면 한다. 이 돈에 집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 뒤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영혼의 그림자. 이 욕심에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의 무서운 파워를 꺾는 길은 사랑의 나눔뿐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유 자체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유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자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말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섬긴다는 말이 영어성경에 보면 월십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돈의 무서움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견쟁할 정도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정도로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돈을 사용은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서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초연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인색하게 만듭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남 도와줄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조금 형편피게 되면 남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형편폈을 때 도와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요. 그 참 우리가 그때 처음 80년도 초에 이민 가서 다 가난한 교포 청소년이던 때였는데 그분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할 때 헌금할 수 없으면 이렇게 가난할 때 남을 도울 수 없으면 나중에 부자가 돼도 결코 남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게 마음이고 훈련이거든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평생 인색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미래에 돈이 떨어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돈이 있어도 쌓아둬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돈 얘기하면서 그 끝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반드시 우리의 곳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3분의 1, 아니면 50% 이상이 노예들이었고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한 서민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나눔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또한 이 돈의 인색함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연말 연시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의 필요를 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